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언론 공동기고문을 통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기고문에서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한국의 방위비를 나누고 한국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세계 경제 강국이자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의 공동 기고문은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분단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방위비로 미국에 연간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며 1년에 5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미얀마 수교 70주년을 맞아 미얀마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이날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미얀마를 방문하는 것은 중국 장쩌민 주석 이후 19년 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방문 기간 중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과 만나 1대1로 세부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13억 달러 규모의 라카인주 차육부 항구 건설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의 항구가 건설되면 중국은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중동에서 대규모 석유와 가스를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16일 수도 테헤란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란은 지금 핵합의 체결 이전보다 더 많은 우라늄을 매일 농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단 한 발의 총알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으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맺은 합의에서 핵개발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나머지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5월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한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17일 연설에서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을 사살한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며 미국이 테러리스트의 본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17일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 연장을 주저하는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회담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을 연장하려는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 대행은 또 중국도 이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적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축 문제 논의를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가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지향하는 차잉원 총통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 해군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조 케일리 미 칠함대 대변인은 17일 이지스급 순양함 차일로호가 전날 국제법에 따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함정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도 미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고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이란의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당시 미군 병사 11명이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장하는 미 중부사령부 빌어번 대변인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8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군인은 없지만 일부가 폭발로 인한 뇌진탕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출산율이 7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던 한자녀 정책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중국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은 2019년 1000명당 10.48명으로 1949년 이후 가장 낮았는데요. 2019년 출생 인구는 58만 명 감소한 약 147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중국의 출산율이 수년 동안 떨어지고 있는 데 반해 낮은 사망률로 인해 중국의 인구가 2019년 13억 9천 명에서 약 14억 명으로 증가해 중국 인구는 지금 14억 4천 명이라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은 인구학적 시한폭탄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동 인구가 적을수록 은퇴 인구를 그만큼 더 많이 부양해야 하는 건데요. 미국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회국 PRB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출산율은 19명이었고요. 중국의 출산율은 인구 1000당 12명이었던 미국보다는 낮지만 일본의 수치인 7명보다는 높았습니다. 한편 미국 통계국이 발표한 2019 세계 인구 현황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1000명당 8명, 북한의 출산율은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한자녀 정책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2019년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 이상 많은 성비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건 육아휴직이나 금전적 지원 같은 다른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도로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인 오늘 북한은 구름 많겠지만 함경도 동해안에는 낮부터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폭우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함흥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청진 지역은 영하 5도에서 행복이 진리라고 느낀다면 계속 박수쳐요. 행복이 뭔지 안다면 계속 박수쳐요. 왜냐하면 난 행복하니까요.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중 무역전쟁 여파 속에서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후에 미군 병사 11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미군 측이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가 석탄 발전소를 없애기 위해 약 5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군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지난해 중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6.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테나먼 시위 유혈 진압 사태 여파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본 지난 1990년 이후, 그러니까 29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수치상으로 좀 낮게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근데 이게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심화하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자 중국 정부가 지난해 연초에 6에서 6.5% 성장률을 목표로 잡았었는데요. 이 목표 때에는 일단 들어갔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지난 한해 자국 경제를 괴롭혔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중국 당국이 시행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개선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GDP 성장률이 앞선 2018년의 6.6%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보면은 1분기 6.4%에서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6.2%와 6%로 낮아졌는데 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6%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수치가 거의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긴 한데 하락세를 멈추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때 산업 생산이 작년 기간보다 같은 기간보다 약 7% 증가했고요. 또 국민들 소비 성향을 보여주는 판매 증가율도 작년 12월에 8%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자국 경제가 둔화하자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 돈으로는 약 2조 위안, 미국 돈으로는 거의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국내 기반 시설에 투자했고요. 역시 별도로 2조 위안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도 시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을 낮춰가면서 현금 유동성을 늘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럼 올해 목표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네, 지난해 12월에 비공개로 진행됐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공산당 지도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 범위를 6% 안팎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네. 또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가 나올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작년에는 6에서 6.5% 성장률을 잡았던 데서 조금 낮춰서 6%가량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최근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이번 수치를 비롯해 새해에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많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최근 들어 더디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많이 거둬진 만큼 올해 목표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를 보면서 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일부 완화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세도 중국으로선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란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무역 합의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올해나 내년에도 크게 성장하기는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 주둔 미국 군인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지난주에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쏜 뒤에 미군 병사 11명이 뇌진탕 증세를 보여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미군 측이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장하는 미 중부사령부 빌 어빈 대변인이 16일 성명을 냈는데요. 지난 8일 이라크 내 알 아사드 기지를 겨냥한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은 없지만 일부가 폭발로 인한 이 뇌진탄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친 병사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일부는 독일하고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시설로 옮겨져서 추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어빈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또 작전 수행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번 공격에 의한 사상자는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란 공격으로 발생한 미국인 사상자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이라크 안바르주 사막에 위치한 이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는 현재 미군 1,5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를 공격한 이유가 있죠?
네, 연초에 미군이 이라크 바그나드 공원 인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인 쿠두스 군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를 사살했는데요. 여기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 외교관과 군인들을 겨냥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있었고 또 수많은 미군과 동맹국 장병들이 희생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 공격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17일에도 솔레이마니 사령관 폭사와 관련해서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기도회를 집전하면서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것이 미국에 수출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테러리스트 본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미국을 또 비난한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언론들은 이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 탑승자 전원이 숨진 뒤에 격추설을 부인했다가 11일에 가서야 대공 방어 시스템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격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이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또 이란 국내에서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여객기 격추 사실 은폐에 항의하는 시위가 며칠째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독일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눈길을 끄는 계획을 발표했군요.
네, 독일 정부가 오는 2038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없애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이를 위해서 약 5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인데요. 문을 닫는 이 발전소들은 대부분 가스 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00억 달러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요. 이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네, 이 돈 가운데 450억 달러가 지역 정부에 가고요. 나머지 50억 달러는 광산과 전력 회사들한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폐쇄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보상금이 들어가는 지역으로는 이 갈탄 광산하고 석탄 발전소가 있는 작센 안할트주, 작센주, 브란덴부르크주, 그리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입니다. 지역 정부가 받는 보상금은 대부분 새로운 사회기반 시설 건설이나 새 일자리를 주기 위한 노동자 훈련에 들어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했듯이 전력회사들하고 광산들에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독일 전력 생산에서 석탄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통계를 보면요. 한 3분의 1가량 됩니다. 근데 이 독일 석탄 발전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석탄 중에서 이 갈탄을 쓰는데요. 사실 독일이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갈탄을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독일에서 갈탄 산업에만 한 2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는데 광산에 15,000 명, 그리고 갈탄을 떼는 화력 발전소에 5,000 명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전력 생산 가운데 석탄을 제외한 나머지 3분의 2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네, 가스가 13%, 핵발전이 12% 정도 되고요. 재생에너지 발전이 거의 35%를 차지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독일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모범국이죠. 네.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가운데 특히 풍력 발전이 가장 비중이 큰데요. 이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6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석탄 발전소뿐만 아니라 핵 발전소도 모두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일본의 이 후쿠시마 핵 발전소에서 이 대지진으로 심각한 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이 독일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핵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현재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독일이 핵 발전소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소도 폐쇄하려는 이유는 기후 변화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후 변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온실가스인데요. 이 석탄을 떼면 이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석탄 발전소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도 전력 생산에 석탄을 쓰는 나라가 꽤 있죠.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 통계를 보면요, 2017년 기준으로 유럽에서는 전력 생산에 갈탄 약 3억 6천만 톤, 그리고 유연탄 약 1억 5천만 톤이 사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갈탄 소비가 역시 독일이 44%를 가장 많았고요. 다음에 폴란드가 16%, 체코와 그리스가 10%, 그리고 불가리아가 9%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빼고는 주로 동유럽 쪽에서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이 속한 유럽연합, EU 차원에서도 석탄 발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EU 목표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 제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석탄 발전을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전면 중단해야 되겠죠. 네. 하지만 EU 회원국 가운데 이 석탄 발전을 크게 의존하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 탄소 배출 제로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석탄 발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뭐 당분간 석탄 발전소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한 이 석탄 발전소 문을 닫거나 시설을 개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자립화 그리고 지역 경제를 이유로 이 석탄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에 직접 관여했다고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의 측근 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일절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도할 자유에 관한 새 지침을 발표한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구글의 모기업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 측근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군요.
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를 압박하는 과정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레프 파르나스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6일 공식 개시된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 중입니다.
우선 레프 파르나스 씨가 누굽니까?
네, 이 우크라이나계 사업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의 측근입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조사 요청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과 실무 교섭 담당자로 지명했던 인물인데요. 현장 일선에서 일을 맡아 진행한 사람이 파르나스 씨로 알려졌습니다.
파르나스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 뭐라고 말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추문에 관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5일 MSNBC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탄핵 과정에서 핵심 거짓말이 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몰랐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일선에서 일했다는 주장인가요?
네, 파르나스 씨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파르나스 씨는 나는 줄리안이나 대통령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파르나스 씨와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와서 두 사람 간의 이 관계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과 사진을 찍는다며 파르나스 씨를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파르나스 씨가 우크라이나 추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했다고 하나요?
네, 지난해 5월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최후 통첩을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최후 통첩에 두 가지 항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를 공식 발표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 고위 인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또 필수 군사 원조를 보류시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파르나스 씨를 모른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진을 찍는다고 16일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말했는데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또 그에 관한 대화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파르나스 씨의 주장은 혹스, 이 농간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이 뭔가 얻어내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파르나스 씨가 대가를 바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스테파니 그리션 백악관 대변인이 앞서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파르나스가 현재 연방 범죄에 대해 이 보석으로 불려난 사람이라면서 수감 기간을 경감받기 위해서 필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관련 성명을 냈는데요. 이 마리 오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불법 감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놓고 경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르나스 씨는 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에 비협조적인 요바노비치 대사를 축출하려는 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이 문제가 외교에 관한 비엔나 협정과 비인 협정과 우크라이나 실정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는데요. 현재 탄핵 절차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상원이 16일 하원으로부터 탄핵 소추안을 공식 접수하고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 재판장을 맡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배심원을 맡는 상원에 출석해서 탄핵 소추안건을 설명했습니다.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네, 다음 주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연방 공휴일인 월요일, 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날을 지내고 화요일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임 변호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안이 기각됩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에서 기도할 자유에 관한 새 지침이 나왔다고요?
네,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자유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공표했습니다. 이날은 미국에서 전국 종교 자유의 날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proud schools, so you have the right to pray.
네, 기도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기존 연방 지침을 개정해서 학교에서 종교적 표의의 자유를 증진하는 쪽으로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개정 항목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첫째, 기도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이 명확한 처리 절차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종교적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국이 소송을 비롯한 공개적 대응에 나서게 규정했고요. 셋째, 이 관련 법령인 평등접근법에 종교적 표현 보호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평등 접근법이 뭡니까?
네, 이 미국의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한 법규입니다. 지난 1984년에 제정됐는데요. 이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교육기관에서 종교와 정치, 철학 또는 다른 표현에 관해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수정헌법 1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이죠.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또는 집회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체의 법률이나 규칙 제정을 금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지침을 새로 발표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종교적인 표현을 제지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Punish, restrict, and even prohibit religious expression.
something that if you go back 10 years or 15 years or 20 years,
종교적 표현에 처벌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의 광장에서 몰아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겁니까?
네, 이 좌파 진영이 관련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미 전역에 중계되는 이 풋볼, 미식축구 경기 현장에서도 기도가 금지되는 등 문화 전쟁이 벌어지는 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덧붙였습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종교적인 표현이 금지된 일이 있었나요?
네, 이 학교 현장의 종교 표현 갈등이 몇 차례 언론에 보도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타주에 사는 9살 초등학생 윌리엄 맥클라우드 군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이 기독교 절기인 제2의 수요일을 지키기 위해 이마에 제를 묻혀 십자가를 그린 뒤 학교에 갔다가 하교 조치됐습니다. 맥클라우드 군은 이날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새 지침을 발표하는 현장에 배석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유대교, 이슬람교 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반응이 어떤가요?
네, 종교계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이 종교 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일부 시민단체에서 나왔습니다. 또 발표 행사에서 좌파 진영을 거론한 데 대한 비판도 잇따르는데요. 올해 대선에서 주요 지지 기반인 보수 기독교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회사가 나왔다고요?
네, 세계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구글의 모 기업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알파벳이라는 회사인데요. 16일 뉴욕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0.76% 오르면서 총액 1조 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시가총액이라는 게 뭡니까?
네, 이 발행한 주식수에다가 주당 가격을 곱한 수치인데요. 기업의 규모를 가늠하는, 이 가치를 가늠하는 규모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따질 때 국내 총생산, 이 GDP를 보는 것처럼 회사의 크기는 시가총액으로 평가하는데요. 이 시총이 클수록 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1조 달러를 돌파한 회사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시총 1조 달러를 넘길 회사는 뉴욕 증시 상장사 가운데 세 곳밖에 없었는데요. 그만큼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주요 매체들이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앞서 1조 달러를 돌파한 세 곳은 어떤 회사들인가요?
네, 애플이 지난 2018년 8월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섰죠. 이 애플은 유명한 손전화 이 아이폰과 또 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같은 해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장중 1조 달러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작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후로 이들 회사의 시가총액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애플 시총이 1조 3천억 달러가 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조 2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뉴욕 증시 사상 네 번째로 1조를 돌파한 알파벳은 어떤 회사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력 인터넷 업체 구글의 모 기업입니다. 구글과 계열사들의 경영 지배가 목적인 지주 회사인데요. 구글은 인터넷 검색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기업이고요. 또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 구글 검색과 유튜브 광고에서 이 매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에 진행될 이 실적 발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면서 주가가 오른 건데요. 최근 이 최고 경영자를 교체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 최고 경영자가 회사를 더 키워줄 거라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구글은 최근 인터넷 검색 기반 수익 모델을 넘어서서 인공지능, 이 AI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인력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구글 쇼핑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또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그리고 인터넷 정보 저장 기술인 클라우드 사업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의 시가총액은 어떤가요?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업체죠. 이 아람코가 세계 최고입니다. 국영기업 아람코가 최근 현지 주식시장에 최초 상장하는 기업 공개, 이 IPO를 진행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는데요. 단박에 시총 1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한국 1위인 삼성전자의 시총은 3,120억 달러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크리스 앨런과 메이코가 부릅니다. 날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녀는 날 사랑하지 않나 봐요. Loves me not. 듣고 오시죠.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풀어줬습니다. 앞서 25년 만에 단행한 조치를 해제한 건데요. 미중 통상 관계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환경에도 좋은 소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의 환율 조작국 지정과 해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
미 재무부는 13일 공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앞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던 조치를 해제한 건데요.
Transparency into the foreign exchange markets and free markets, so we're very pleased with that.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경쟁적인 화폐 가치 절하를 삼가기 위해 강제력 있는 조치를 약속했다고 해제 이유를 밝히고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도 확대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중국의 관련 요건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중국은 약 5개월 만에 환율 조작국 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한 것은 1단계 무역 합의와 함께 양국 통상 긴장 완화의 중요한 신호로 평가되는데요.
Another big issue that we've come to conclusion on is currency, foreign exchang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1단계 합의에 환율 문제도 포함됐다고 앞서 설명했습니다.
중국 25년 만에 환율 조작국 지정.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 된 것은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당시 미 재무부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독일과 이탈리아, 싱가포르, 한국 등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판단한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지난 1994년 중국을 지정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중국 화폐인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직후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요. 위안화 환율은 작년에 기록적으로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수준에 육박했는데요. 달러 대비 환율이 높으면 그만큼 돈 가치가 낮아진 겁니다. 그러면 외국의 물건을 내다 팔 때 가격이 내려가서 수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달러당 7위안대 환율 진입을 용인한 뒤 위안화 가치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 당국의 저위안 조치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한 수출 가격 상승을 상쇄하려는 목적으로 전문가들은 봤고요. 미국 정부는 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율 조작을 경계하는 이유.
환율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자유 경쟁으로 정해지는 게 원칙입니다. 해당 화폐가 시장에 많으면 가치가 떨어져 달러 대비 환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적으면 가치가 높아지니까 환율이 낮아지는 건데요.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통화 거래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환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올려 자국 기업들의 수출을 돕기도 하고 시장이 과열됐을 땐 환율 인하를 단행하기도 하는데요. 주요 교역국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들 때문에 미국의 대외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해왔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쟁점인 환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율 조작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나라들을 비판하면서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는데요.
I'm going to instruct my Treasury Secretary to label China a currency manipulator, the greatest in the world.
2016년 대선 당시부터 선거 유세 등을 통해 당선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이런 계획을 수차례 재확인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가열된 작년 7월에는 중국과 유럽이 큰 환율 조작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자신들의 시스템에 돈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은 여기에 대항하거나 계속 가만히 앉아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던 겁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요건.
미 재무부는 지난 1988년 제정된 관계 법규에 따라 매년 두 차례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을 살피는 기준은 3개 항목인데요. 이전 12개월 동안 대미 무역 200억 달러 이상 흑자, 같은 기간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해당국 금융당국이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면 환율 조작국,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되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10개 나라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더해 기존 보고서에 없던 스위스가 추가됐는데요.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면 향후 두 차례 연속된 보고서에서 한 개 항목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타이완은 지난 2017년에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요 요건 충족에 다시 가까워졌다고 미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줄곧 관찰 대상국에 올라 있습니다. 이전 환율 보고서에서는 GDP 2% 이상 경상 흑자 요건 하나만 해당돼서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경우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한국 정부가 기대했는데요.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요건에 추가로 해당하면서 관찰 대상국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관찰 대상국에 대해서는 미 당국이 좀 더 면밀한 점검을 진행하면서 자발적인 시정 작업을 요구하는데요. 실질적인 대응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의 의미.
그러나 환율 조작국의 경우 후속 조치가 뒤따릅니다. 우선 미 재무부 등 관계 당국과 해당국 정부가 일정 기간 양자 협의를 거쳐 시정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환율 조작국 지정이 해제된 중국의 경우 양자 협의가 잘 됐고 시정 노력도 적절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Very good discussions with Governor Yi, the head of the People's Bank of China, their central bank. We've also had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이강 행장과 매우 좋은 논의를 했다는 문우신 미 재무장관의 말 들으셨는데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기업 투자의 금융 지원이 금지되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제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의 연계 등을 비롯한 국제적 제재도 이어집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최근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입니다. 지난 11일에 치러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현 총통이 이겼습니다. 집권 민진당 후보였던 그는 국민당 한궈위 후보를 큰 표차로 물리쳤습니다. 차이 총통은 1956년생으로 올해 63세입니다. 그는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에서 태어났고 타이완 원주민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는 국립 타이완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0년 미국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차이잉원 총통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1990년대 타이완 행정원 자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 천수이벤 총통 정권에서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으로 발탁돼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를 시작했고 빠르게 입지를 다져 4년 뒤 민진당 사상 처음으로 여성 주석이 됐습니다. 차이 총통은 2012년 민진당 후보로 처음 총통 선거에 나섰지만 졌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다시 도전해 마침내 타이완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이 됐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총통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위협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타이완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또 타이완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중국이 제시하는 이른바 일국 양제를 거부하며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 총선과 관련해 타이완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면서 타이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전 세계에 단 하나의 중국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기본적 사실에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차이 총통 재선을 축하하면서 오는 나라들의 좋은 예가 돼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정부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최근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개스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95년 영화 꼬마 유령 캐스퍼, 캐스퍼 함께 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꼬마 유령 캐스퍼는 오래된 저택에서 심술궂은 삼촌 세던 캐스퍼. 그 저택에 어느 날 정신과 의사인 하비 박사와 딸 캣이 이사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비 박사는 자신의 부인이자 캣의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유령들을 무서워하기보단 호기심을 갖고 대합니다. 하비 박사가 죽은 부인의 영혼과 재회하는 장면 대화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Unfinished Business 들어보겠습니다.
Hello, James. It's all right.
I thought I'd have 100 things to say when I...
James, I know you've been searching for me, but there's something you have to understand. You and Kat loved me so well when I was alive that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Unfinished business, 오늘의 표현입니다. Unfinished, 끝내지 않은, business, 비즈니스, 즉, 비즈니스 대화에서는 미결 사무 혹은 미결 사항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Unfinished business, 일상 대화에서 I have some unfinished business to take care of,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It means something that a person needs to deal with or work on. 끝을 보지 않은 일, 마무리 짓지 않은 일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I have to go home early today. 나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돼. To take care of some unfinished business. 끝내지 못한 일 마저 하러. It could be running errands, doing chores, or finishing assignments. Who knows? Anything could be unfinished business. 하비 박사와 캣 부녀는 어느새 캐스퍼 삼촌들과 꽤나 자연스러운 사이가 되고 특히 비슷한 나이 또래인 캣과 캐스퍼의 우정은 깊어만 갑니다. 그들은 어느 날 우연히 캐스퍼의 아버지가 유명한 발명가였고 유령을 사람으로 돌리는 부활기계를 발명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오늘의 표현, unfinished business.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Hello, James. It's all right. It's just me.
I thought I'd have 100 things to say when I...
James, I know you've been searching for me. But there's something you have to understand. You and Kat loved me so well when I was alive that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오늘의 표현은 unfinished business, 미결사항, 끝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시카고의 You Are The Inspiration. 당신은 내 삶에 영감을 줘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문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